할렐루야.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형상에 대한 걸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그 여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해놓는 게 참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킹제스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원문 번역을 찾아온 이유가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모양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다가 우리가 풍긴다 그러잖아요.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냄새가 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뭐와 같다 그랬죠? 사진과 같은 거. 모형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빈 껍데기,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도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빈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쫙 말씀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양과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 몸이 변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하나의 예표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그 화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는 화장이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이 화장을 안 해도 화장한 것처럼 화사하게 예뻐지더라고요. 왜요? 마음의 것들이 사실은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얼굴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양까지 변한다는 건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타락이 없었다면요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는 따라합니다. 라다. 하나는 카바시. 이 라다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카바시라는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이 단어가 그 에스더 7장 8절에는 강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굉장히 주의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26장과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라다, 카바시라는 단어, 하나는 다스리다, 하나는 정복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있냐면은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의 권세를 행사할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원수를 처리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권세가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말하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지 각자 개개인의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을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은 단수인데 let them rule over 대명사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두를 함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분열되면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는데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땅에 기는 것으로 상징된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 있는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왜 이 네 생물인가에 대해서 목장에서 시어를 하고 우리 목자들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시어한 내용을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한 목장에서 시어한 것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지만은 제가 행복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이기는 자를 예표하는 네 생물만이 나타내진 것 같습니다. 소는 되새김질하는 정한 짐승으로 순종하며 우직하게 일을 하며 독수리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가며 하늘을 정복하고 사자는 모든 것을 다 뜯어버리고 정복하는 동물의 왕 그리고 사람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고 모두들을 시어해 주었습니다. 그 목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죠. 그 목장에게. 아, 보내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말씀을 시어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지만은 제가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장이죠. 사자가 첫째, 송아지가 둘째, 사람이 셋째, 독수리가 넷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이것이 나오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하는 네 생물은요 사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번 더. 마태복음 어떤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물로 상징되는, 뭘로 상징되는 거죠? 동물의 왕, 사자로 상징되는 거고, 마가복음은 종, 일하니까 송아지로 상징되는 거고, 누가복음은 인자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사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에스겔서와 계시록 차이를 조금 여러분이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이상을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은 그리스도 자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물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 방면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종,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창세기가 우리 영적인 단계를 따라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풀과 같은 거예요. 아주 푸르고 아름답지만은 어떤 형태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채소로, 채소에서 과목으로. 근데 여기까지는요, 얼굴이 없는 거 아십니까? 물고기에 가야지 그래도 목은 없지만은 뭔가 사람의 얼굴 비슷한 얼굴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비슷한 얼굴이 뭐죠?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그리고 동물의 생명으로 이 동물의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생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듯이 가장 높은 생명에,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내생물로 나타난 새라든가 육축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사람에게만 사실은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 알아볼 수 있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묵상해 봤더니 이들에게는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표현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한번 표현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물고기는 표현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새라든가 육충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내생물 외에 여기 빠진 생물들을 보게 되면은 물고기와 기는 것이 빠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는 사라지기 때문에 물고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는 것들은요, 사단과 사단에 속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징되는 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단이 뱀으로 상징돼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로 12장 9절과 요한계시로 2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뱀이 옛뱀이라고 불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해서 그 옛뱀이 큰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기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마귀와 사단을 옛뱀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형상은 빈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인 예수가 들어올 때, 그분의 인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 환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다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고요,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질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옛뱀이 사단을 유혹했을 때 사실 사단의 그 독이, 그 뱀의 독이 하와 아담에게 들어오면서 그 뱀의 독이 주입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지체에는 죄법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 지체에는 뱀이 여러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가면은 뱀이 아무리 우리를 물려고 해도 물리질 않는데, 우리가 육신 안에 딱 떨어지면은 뱀이 고개를 쳐들겠다가 육신 안에 떨어졌다고 확 무는 게 이제 그것이 바로 분쟁이요 싸움이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논쟁으로는 사단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한번 할수록 사단은 더 많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설명도 해봤고요, 달래도 봤고요, 그리고 논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이 뱀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것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도요,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랐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진리가 열렸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걸 결정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영 안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사단의 궤계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보였던 것이 뭐냐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 이래서 사단의 계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저 공중곳에 잡은 자를 뚫는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할 때 이 뱀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멈추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논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뱀을 처리하고 이 기는 것들, 사단과 사단에 속한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뱀이 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 안의 죄법, 우리 지체 안의 뱀이 고개를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만 딱 떨어진 순간에 그때 여러분이 모든 결정하는 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은 내 논리로는 그게 맞아. 왜? 이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뱀이 물어버렸거든요. 독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영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이게 우리 형상 속에서 진정한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통치가 들어올 때 놀랍게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되면서 이게 정리되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 체험해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도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지?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 맞네,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얘기할 때 저도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뚫고 보좌에 올라간 기도였나요? 아닌 것들은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면서 하나님 놀랍네요, 내가 체험하니까 확실하게 알겠네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몸부림치는 주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기는 것은 상징된 이 사단을 처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카바시. 여러분, 정복한다는 저 말은 이미 원수가 있다는 것과 이미 맹렬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수가 없다면, 전쟁이 없다면 정복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원수가 있고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전쟁터입니다.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은 쉬지 않고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이 임금되어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통치하는 이 땅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 온 땅을 한번 봐보죠. 사회를 보든 정치를 보든 어디를 봐도 사단이 온 땅을 점령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한번 큰 소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이 땅을 얻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요, 사단은 거꾸로 이 온 땅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사단이 이 땅을 거의 다 점령한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를 통해서 공중 권세자 문제가 사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온 통치가 이 땅에 다 임한 것처럼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너무나 얻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너무나 아픈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얻어져 갔나.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한 목사님이 기도했던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여러 가지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원 개원할 때도요, 아예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 이름을 밝히죠. 제가 감리교 목사인 임마누엘 칼레빌이라는 그 목사라는 분이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워먼. 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되면 안 된대. 아멘. 아 워먼. 여러분, 심각한 배도요, 심각한 배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으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믿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깨어있어요. 비록 타락되는 교회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칭 선지라는 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근데 누가 내 종들을 가르칩니까? 그건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DC에 있는 프리메이슨 회당, 거기를 들어가서 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충격받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33대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감리교 감독, 즉, 감리교의 총회장인 목사님의 33대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속된 거 여러분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학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말씀을 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본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누룩을 집어넣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먼이라고 돼요. 감리교 목사가. 여러분, 이 정도면 사단이 온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이 땅이 사단의 손아귀에 다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보게 되면은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와 관계되냐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순교자와 관계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지만은,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제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삼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 같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은요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순교자들의 피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뭐에 대한 비밀이죠?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거예요. 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때는 언제요? 이게 여러분 은밀한 면과 공개적인 면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개적인 면에서 말씀할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주님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봉인을 뗄 때와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비밀이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그 피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때가 언제냐? 수가 찰 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순교자들의 피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뭐에 대한 비밀이죠? 그렇죠. 방법에 대한 비밀이에요. 큰 지진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자의 수, 즉 이기는 자의 수가 차면은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자들을 그토록 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러고 시작하고 9절에 또 똑같이 반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아름답다라는 게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실시자들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주님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뛰어나다니까요. 근데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문제가 없어요. 뛰어나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 거기까지 설교를 못하지만은요 어느 날이었죠. 참 그 당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캔사스에 있는 피츠버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학생들을 훈련시키러 갈 때 정말 어려울 때고 그래서 차도 뭐 중고차 사가지고 그것도 막 고쳐갖고 그러고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24시간 운전해가고 그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감리교 채폴 지하에 야전 침대 깔고 거기서 자고 애들이랑 같이. 그리고 그 겨울에 그 얼음 같은 물에다가 머리를 감고 막 이러고서 애들을 가르쳤던 그 생각이 납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왜요? 진리를 사모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갖고 그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돌아오는데 24시간 운전해 오는데요, 어떻게 그날을 잊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가르침이도록 하늘에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뭐 어떨 때는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구간이다 보니까 뭐 차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지 구름에 떠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의 24시간을 거의 안 쉬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안 쉬고 계속 부르지마 오야바라바라 막 방언하면서 쫙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지막 그 말씀까지 하나님이 쫙 열어주는데 저 그 감격 그때 그 하나님께 열어줬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요즘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이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잖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 정말 그때 생각이 나요. 여기 통역하는 우리 김하평 집사 한 얘기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죠. 뭐 제수 중에 꺼내면 5불밖에 없고 쟤네도 꺼내면 2, 3불밖에 없고 20불 있는 애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럼 라면 사다가 전도 갔다 오면은 DC에 전도 갔다 오면은 그 돈으로 라면 끓여 먹는데 어느 날은 라면만 먹을 때도 있고 그다가 또 노란 뭐 닭강 사면 기분 좋아하고 거기다 계란 넣으면 할렐루야하고 그다음에 참치캔을 넣었다 뭐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치고 이러면서 기뻐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왜? 저에게도 돈이 없고 그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얘기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걸 누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 친구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들이 우리 교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갈망이 뭐냐, 얘들아 이런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다. 항상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요, 광야의 삶이었고요.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여러분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근데 순교의 그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순교하는 거에 감격을 가진 기쁨과 환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했듯이 계속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요한계시록 15장 1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수가 찰 때? 순교자의 수, 이긴 자의 수가 차면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원수인 이 사단은 공중에서만 쫓겨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요, 사단은 먼저 공중에서 땅으로 내던져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부터 막 너무나 영적인 막 거룩한 흥분이 올라와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진리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왜 이 계시록에 가서 휴거에 대한 문제가 막 혼동이 됐냐면은 단회적 휴거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환란이 곧 옵니다. 그 대환란이 왜 오냐면은 여러분들 읽지 않은 열매인 여러분들이 익히는 기간이 대환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23장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나머지 곡식은 아직 거둬간 게 아니에요.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곡식은 익을 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곡간으로 들어가요.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을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5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있는 보좌,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하나님 싸울까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몰골을 건드려줬는데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의 맨 뿌리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든 아무런 별 볼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천사장이었던 사단은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던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던 가장 높았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타락함으로 이 땅에 집어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약간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는 사령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은요, 그 산의 아이들이 올라간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전쟁이 있는데 그때 그들을 갖다가 저기 큰 영이 내쪽에 이 땅으로 집어던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이 이 땅으로 집어내 던져지는데 누가 던진다고요? 우리가 던지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단은 결박돼서 땅에서부터 무적액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은 용을 잡음이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무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천년 왕국 동안은요 땅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어둠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는 새 땅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알아가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눴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구원을 말할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구원의 신,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요, 이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잘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사단을 묶어버리고 땅에 기는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authority,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기는 것 상징된 뱀을 처리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